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저녁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그리고 매일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또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3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비오의 세계 뉴스입니다. 지난 2월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미북 정상회담은 북한 측의 핵시설 5곳 가운데 한두 곳만 폐기하려고 해서 결렬된 것이라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란의 비핵화에 대해 강조하면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하노이 정상회담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이 핵시설 가운데 한두 곳만 폐기하기를 원했다면서 하지만 그는 다섯 곳의 핵시설을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에게 그것은 좋지 않다, 진짜 합의를 하자고 말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북한의 핵시설 수를 거론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하지만 거론한 다섯 곳이 미국 정부가 정밀하게 파악한 수치인지 포괄적인 언급인지는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이 북한의 핵시설 다섯 곳이 각각 어디에 있으며 어떤 종류인지도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앞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기자회견 등을 통해 하노이 회담이 결렬된 배경을 설명하면서 영변 핵시설을 포함한 다른 핵시설까지 포함할 것을 요구했지만 김정은 위원장이 거부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영변 핵시설 외에 핵시설을 언급하자 북한 측이 놀란 것 같다고도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편 어제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북한은 핵실험을 하고 미사일을 발사해왔지만 지난 2년 동안 어떤 실험도 하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차트를 보면 24차례, 22차례, 18차례 실험을 하고 트럼프 대통령 취임 뒤에 꽤 거친 말을 주고받는 시기가 있었지만 그러고는 실험이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앞으로 북한과의 관계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지켜보자고 덧붙였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중국이 미국을 추월해서 초강대국이 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저녁 방송된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중국은 세계를 장악하기를 원하고 있다면서 그들은 차이나 2025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차이나 2025란 시진핑 정부 출범 이후 중국 정부가 역점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중국 제조 2025를 가리킨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은 중국제조 2025 사업을 통해서 생명과학과 우주항공, 5세대 이동통신, 로봇을 비롯한 10대 첨단 산업 분야에서 미국과 서방의 기술 수준을 따라잡겠다는 목표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인터뷰에서 중국은 미국에게 엄청나게 큰 경쟁 국가라면서 하지만 내가 지켜보는 한 중국이 세계 유일의 초강대국이 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잘라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서 중국과의 무역전쟁 진행 상황에 매우 만족하고 있다면서 고율관세 부과를 통해 미국이 수십억 달러를 거둬들이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기업들이 생산시설을 중국에서 철수하고 베트남을 비롯한 다른 아시아 나라들로 옮기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과 중국이 맺을 무역통상합의는 절반의 합의에 머물 수 없다면서 미국의 요구사항을 완전히 받아들이라고 중국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전쟁은 이란의 종말로 끝날 것이라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경고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이란이 싸우기를 바란다면 그것은 이란의 공식적인 종말이 될 것이라면서 다시는 미국을 협박하지 말라고 적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같은 날 방송된 폭스뉴스 인터뷰에서도 나는 싸우기를 원하지 않는다면서도 그들의 핵 보유를 용납할 수는 없다. 이란의 핵보유가 일어난다면 그냥 둘 수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란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경고는 이라크 주재 미국 대사관 인근에 로켓포탄이 떨어진 직후에 나왔습니다. 로이터통신은 이라크 경찰이 바그다드 동부 알시나 지역에서 로켓 발사대를 찾아냈다고 보도했습니다. 바그다드 동부는 이란의 지원을 맡는 시아파 민병대의 본거지입니다. 지난 6주에 걸쳐 진행된 인도 총선에서 나렌드라 모디 총리가 이끄는 인도 국민당 등 여당 연합이 승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어제 현지 언론이 공개한 출구조사 결과 국민당과 국민민주연합이 꾸린 연합정파가 과반수를 차지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이 하원 의석 543석 가운데 안정적인 과반인 267석에서 350석 정도를 착보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오늘 인도 뭄바이 증시가 상승세를 타는 등 금융시장이 가장 먼저 긍정적으로 반응했다고 블룸버그 통신은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VOA 세계뉴스였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20일 월요일 BOA 뉴스투데이 1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김영곤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미국 정부가 한국의 대북 지원 방침에 대한 지지 의사를 내비쳤습니다. 미 전직 관리들은 대북 인도적 지원이 북한에서 취약한 계층에게 제대로 전달되는지 확인하는 투명성 보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유엔 식량기구들이 북한의 식량난이 심각하다며 지원을 거듭 촉구하는 가운데 정작 북한 관리들은 식량 상황이 개선됐다고 유엔에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한국은 다음 달 정상회담에 앞서 동맹관계를 확실히 다지고 주변국과 협력하는 하노이 대한 전략을 짜야 한다고 미 전문가들이 진단했습니다. 내일 북한은 가끔 구름 많겠지만 북부 산지는 대체로 흐리고 오후부터 밤 사이 곳에 따라 비가 오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1도에서 15도, 낮 최고기온은 10도에서 26도 되겠습니다. 평양은 오전에 구름 많다가 오후에 구름 조금 끼겠고요. 아침 최저 12도, 낮 최고 2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0.5에서 2.5m, 서해는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국 정부가 한국의 대북 지원 방침에 대한 지지 의사를 내비쳤습니다. 대북 제재 이행을 위해서도 한국과 협력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은경 기자입니다.
국무부는 한국 정부가 대북 인도적 지원 사업에 800만 달러 공여를 추진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지지 입장을 시사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17일 한국 정부의 대북 지원 결정에 대한 BOA의 논평 요청에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7일 문재인 한국 대통령과 대화하면서 문 대통령에 대한 지지를 나타냈다고 답했습니다. 앞서 두 정상은 지난 7일 35분간 전화통화를 했습니다. 당시 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은 한국의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에 대해 절대적으로 축복한다는 말을 전해달라고 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17일 유엔 세계식량계획과 유니세프가 진행하고 있는 북한 아동과 임산부 영양지원 등의 사업에 자금 800만 달러를 공여하기로 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지난 2017년 9월 이 계획을 추진하기로 결정했지만 실제 집행까지는 이뤄지지 못했습니다. 한편 국무부 관계자는 한국 정부가 이날 개성공단 기업인 193명의 방북 신청을 승인한 것과 관련해 대북 제재 이행을 강조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미국과 한국은 북한과 관련된 노력에 있어 밀접히 공조하고 있다면서 두 나라가 유엔 제재의 완전한 이행을 보장하기 위해 상호 협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날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열고 3년 만에 처음으로 개성공단 기업인 193명 전원의 방북을 승인했습니다. BOA 뉴스 이은경입니다.
네, 이렇게 한국이 국제기구의 대북 인도적 지원 사업에 800만 달러의 공유를 추진하는 가운데 미국의 전직 관리들은 투명한 전달과 분배 원칙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북한의 가장 어려운 취약계층이 지원 물품을 직접 손에 쥐는 단계까지 추적 감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카니 기자입니다.
로버트 코행 전 국무부 인권 담당 부차관보는 한국의 대북 인도 지원이 세계 식량 계획 WFP와 유엔 아동 기금 유니세프와 같은 유엔 기구를 통해 이루어져 다행이라고 밝혔습니다.
It's very helpful, valuable that the aid will go through the UN agencies. Because the UN agencies have a history of negotiating with North Korea to increase their access.
코헨 전 부차관보는 17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유엔 기구들이 현지 접근성을 높여달라고 북한과 협상했던 전례가 있기 때문이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특히 수혜자와 분배 방식을 확신하기 어려운 대북 지원의 고질적 문제를 지적하면서 북한은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유엔 기구들과 협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They need to have full access to the areas where there is need. They need to have free movement of their staff.
WFP와 유니세프는 인도적 지원이 필요한 곳에 완전히 접근할 수 있어야 하고 구호 요원들이 현지에서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어야 하며 자료를 자체적으로 취합하고 평가함으로써 정확히 무엇이 필요하고 어떻게 전달할 것인지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워싱턴에 있는 민간단체 북한인권위원회의 그레그 스칼라튜 사무총장은 한국과 중국의 대북 지원은 북한의 물품만 전달하는 것으로 마무리됐던 전례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지원 물품이 북한에 도착해 창고에 저장된 뒤 분배되는 과정에 이르기까지 감시를 늦추지 말아야 하며 가급적 주민들에 의해 소비되는 단계까지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습니다.
Monitoring all the way from the point of arrival to warehouse to the point of distribution, even better to the point of consumption.
특히 새로 지원된 물품들은 군부의 전략적 비축물 창고로 옮겨지고 원래 저장돼 있던 전략 물자들이 분배되곤 한다는 증언이 있다며 지원 물품이 곧바로 북한 주민들에게 돌아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What happens based on witness accounts is that humanitarian aid is taken to storage.
로버트 킹 전 국무부 북한 인권 특사는 한국 정부가 대북 지원을 위해 공여를 약속한 800만 달러는 미국이 지난 2008년 지원하기로 했던 5억 달러에 비하면 매우 적은 금액이라고 지적했습니다.
So 8 million is a very small amount. It's aimed at a very small population.
따라서 한국의 지원금은 북한의 수유모와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것이고 큰 변화를 가져오지는 않겠지만 중요한 도움이라고 킹 전 특사는 평가했습니다. VOA 뉴스 김칸입니다.
네, 미국 정부와 유럽연합은 모두 아직 대북 지원 여부에 공식적 입장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유럽연합은 우선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은 핵 문제와 분리해야 한다며 가장 취약한 계층에 지원이 제공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북한 정권은 긴장을 고조시키고 외교적 노력을 저해하는 모든 행동을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럽연합의 대북 인도적 지원은 다른 나라에 대한 지원과 마찬가지로 공정성과 국제적 인도주의 원칙에 근거한다고 EU가 밝혔습니다. 야담 카즈노스키 EU 대변인은 17일 국제기구의 대북 지원 호소에 대한 BOA의 논평 요청에 EU는 최근 몇 년 동안 북한에서 가장 취약한 계층을 돕기 위해 긴급 인도적 지원을 제공했다면서 이렇게 답했습니다. 특히 작년 10월 홍수 피해를 입은 북한의 6천 가구에 해당하는 약 2만 4천 명에게 쉼터와 식수를 제공하고 위생, 청결 분야에 도움을 주기 위해 10만 유로를 제공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2016년 8월 말에는 함경북도 지역을 강타한 홍수 피해에 대응하기 위해 30만 유로를 배정했으며 2017년에도 홍수와 가뭄 대비 지원금으로 또 다른 30만 유로를 지원했다고 소개했습니다. 카즈노스키 대변인은 국제사회의 대북 지원이 북한의 가장 취약한 계층에 전달돼야 한다는 것이 EU의 입장이고 EU는 식량 안보 면에서도 가장 취약 계층을 지원해왔다고 밝혔습니다. 때문에 인도적 지원은 북한 핵 문제와는 별개며 대북 제재가 인도적 지원 목적을 위해 일부 변화될 소지가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카즈노스키 대변인은 또한 북한이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고 외교적 노력을 저해할 수 있는 모든 행동을 자제하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카즈노스키 대변인은 이어 북한이 자신들이 공언한 약속을 이행하고 한반도의 영구적 평화와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한 외교적 과정에 다시 관여하는 긍정적인 조치에 나설 것을 희망하는 것이 이후의 바람이라고 덧붙였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네, 한편 북한의 심각한 가뭄이 미국의 기상위성을 통해서도 확인됐습니다. 가뭄이 시작된 시점이 올해이기 때문에 아직 식량난이 본격화되지 않았다는 지적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만 수확 시기가 되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함지아 기자입니다.
미국 국립해양대기청이 위성사진을 토대로 분석한 가뭄지수 지도에는 지난 6일부터 12일 사이 한반도 북부지대 대부분이 붉은색으로 표시돼 있습니다. 가뭄 지수 자료는 가뭄의 정도에 따라 중간과 높음, 심각 수준을 노란색과 빨간색, 검붉은색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진한 노란색과 붉은색이 북한 일대를 뒤덮고 있고 군데군데 검붉은색까지 섞여 있는 건 이달 초 북한의 가뭄이 극심했다는 의미입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가뭄은 자강도와 양강도, 함경남도에서 특히 더 심한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지역들도 곳곳에 붉은색으로 표기된 곳이 많아 가뭄 피해에서 자유롭지 못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같은 현상은 지난달 말과 이달 초부터 본격화됐습니다. 앞서 지난달 22일과 28일 사이 시점에는 북한 중부 지역을 중심으로 높은 수준의 가뭄이 퍼져 있을 뿐 북부 지역의 가뭄은 중간 수준 이하로 표시돼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 주 뒤인 지난달 29일과 이달 5일 주간에 들어서면서 북부 지역이 노란색과 붉은색으로 뒤덮이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해와 비교해도 올해 가뭄이 극심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5월 초를 기준으로 할 때 지난 8년간 가뭄 비율이 높았던 시기는 2012년과 2014년, 2017년 정도입니다. 그러나 이 역시 올해 가뭄에 비하면 붉은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적습니다. 북한은 올봄 가뭄으로 인한 피해를 사실상 인정한 상태입니다. 북한 기상수문국의 방순여 처장은 17일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과의 대담에서 올해 1월부터 5월 15일까지 기간을 놓고 볼 때 전국적인 평균 강수량은 56.3mm로 평년의 39.6%였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건 1917년 이후 같은 기간 강수량으로서는 제일 적은 것이라고 말해 102년 만에 최저치 강수량을 기록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처럼 북한 내 가뭄이 심화되면서 최근 국제사회가 지적한 북한의 식량난에 대한 우려도 높아질 것으로 추정됩니다. 다만 국제사회의 지적과 달리 본격적인 식량난은 아직 시작하지 않았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올해 가뭄으로 인한 피해 여부는 가을 수확철이 돼야 알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브래들리 뱁슨 전 세계은행 고문입니다.
The problem is it's the spring crop that they're talking about, which is vulnerable because of the drought.
현재 제기되고 있는 북한의 식량난은 가뭄으로 인한 북한의 봄철 작물에 대한 것으로 앞으로 몇 개월 후 수확 시기가 되면 정확한 사정을 파악할 수 있게 된다는 설명입니다. 그러면서 국제기구 등이 제기하는 북한의 식량난은 약 3개월 후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며 지난 4월 말을 기준으로 북한의 식량 가격에도 큰 변동이 없는 상태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세계 식량 계획과 유엔 식량 농업기구는 최근 공개한 북한의 식량 안보 평가 보고서에서 북한의 식량난이 지난 10년 사이 최악이라며 국제사회에 긴급 지원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뱁슨 전 고문은 북한 내 시장 가격 변화 등을 토대로 볼 때 아직 식량난으로 보일 만한 조짐은 없다고 최근 BOE에 밝혔습니다. BOE 뉴스 함지아입니다.
미국의 주요 언론들도 북한의 가뭄 상황을 식량난과 연계해 조명하고 있습니다. 북한 정권이 제재 완화를 목적으로 가뭄을 강조한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은경 기자입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40년 만에 최악이라는 북한의 심각한 가뭄 소식을 주목하면서 숨겨진 의도가 있을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로버트 킹 전 국무부 인권특사를 인용해 김정은 정권은 습관처럼 식량 원조를 요청해왔고 이번엔 식량난이 대북제재 때문이라고 강조했는데 이전과 달라진 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킹 전 특사는 월스트리트저널에 북한은 제재를 완화시키기 위해 제재가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한다는 것을 보여주길 간절히 바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또 북한의 쌀 가격은 사실 최근 몇 주 동안 하락했는데 북한의 식량 공급이 여전히 원활하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어 북한의 식량 수입은 2017년 9월부터 강화된 제재 조치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대체로 꾸준하게 유지되고 있다는 벤자민 실버스타인 스팀슨 센터 객원연구원의 설명을 소개했습니다. 뉴욕타임즈 역시 북한의 최근 식량난 소식을 전하며 이는 북한 스스로 자초한 측면이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유엔 구호단체들이 그동안 북한의 어린이들과 산모들 사이에 만연한 영양실조를 줄이기 위해 매년 기부를 호소해왔고 미국이 이를 주민들을 먹여 살리는 데 쓰라고 했는데도 북한은 재정을 핵무기 프로그램 개발에 사용해왔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럼에도 북한은 주민들에게 우리의 경제적 어려움은 미국이 북한을 억압하기 위해 만든 국제적 제재에서 비롯됐다고 선동하고 있다고 뉴욕타임즈는 덧붙였습니다. 뉴욕타임즈는 또 유엔 제재는 인도주의적 지원을 금지하지 않는다면서도 지난 2017년 북한이 일본 상공을 지나는 탄도미사일을 발사하자 북한 어린이와 산모를 돕기 위해 800만 달러를 지원하려던 한국이 이를 재고하라는 압박을 받은 바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폭스뉴스는 인구의 40%에 달하는 1천만 명 주민들이 심각한 식량난을 겪고 있다는 유엔 구호기구의 보고 내용을 전했습니다. 또 김성 유엔 주재 북한 대사가 이례적으로 식량 부족을 인정했다면서 긴급 식량 원조를 요청한 사실도 거론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북한의 식량난을 한국의 정치적 상황과 연계해 분석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미북 회담이 교착 상태에 빠진 데다 남북한 주도권 행보가 지지부진한 가운데 내년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정권 내부에 위기감이 일었다고 전했습니다. 남북의 극적 화해 모드에 진입한 뒤 문 대통령의 지지율이 올라갔다가 최근 경제 침체와 일자리 경색으로 지지율이 타격을 받은 뒤 하노이 정상회담 이후 최저치로 떨어졌다는 겁니다. 로이터 통신은 문 대통령이 북한에 대한 식량 지원으로 빈곤한 북한 주민은 물론 정부의 과도한 쌀 비축량을 줄이고 미북 간 교착 상태를 타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발언했다고 전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또 북한 경제 전문가의 발언을 인용해 정말로 상황이 얼마나 나쁜지 알기 어렵다며 신뢰할 수 있는 정보가 부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BOA 뉴스 이은경입니다.
네, 이렇게 유엔 식량기구들과 한국 정부가 북한의 식량난이 심각하다며 지원을 촉구하는데 정작 북한 관리들은 국제사회에 식량 상황 개선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북한 정부가 제재 해제를 위한 정치적 도구로 식량난을 활용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관한 자세한 소식입니다. 지난 9일 유엔인권이사회가 개최한 북한에 관한 보편적 정례 검토 UPR 회의. 여러 나라 대표가 북한의 만성적인 식량난과 어린이 등 취약계층의 영양실조 문제를 제기하자 북한 대표단은 식량 상황이 3년째 좋아졌다고 말합니다. 리경훈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법제부장입니다.
농업 부문에 대한 국가적 투자를 늘리고 과학기술과 선진 농법을 적극 도입한 것을 비롯하여 생산을 늘리기 위한 여러 가지 조치들을 취하였습니다. 결과 지난 3년간 농업 생산이 지속적으로 장성되었습니다.
아울러 북한의 양국 가격이 올해 최저치를 기록했다며 식량 전망이 확고하다고 강조합니다.
지난 4년간 이 식량 판매소들에서의 양국 가격이 해마다 낮아져 2018, 2019년에 최저 가격을 기록하였다는 사실은 식량 문제 해결에서 진전이 있다는 것을 실증해지고 있습니다. 해결 전망은 확고합니다.
장마당 쌀값이 올해 안정적이고 오히려 좀 더 내려갔다는 대북 소식통들의 지적에 이어 정부가 직접 관리하는 양국 가격도 낮아졌다고 정부 대표단이 직접 확인한 겁니다. 게다가 한채순 북한 보건성 보건경영학 연구소 실장은 모든 어린이에게 두유를 정상적으로 공급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식량과 함께 과일과 우유, 수산물을 비롯한 보충식품들을 어린이들에게 우선적으로 공급하는 조치도 취하였습니다. 그래서 대규모 과수농장들과 수산사업소들이 새로 건설되거나 확장되었고 어린이 식료품 공장들이 개건 현대화되었으며 나라의 모든 어린이들에게 콩우유를 정상적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유엔 식량기구들과 한국 정부는 북한의 식량난이 10년 새 최악이라며 긴급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하는데 북한 당국자들은 오히려 식량 상황이 개선됐다고 자랑하는 겁니다. 북한 대표단은 또 어린이와 장애인 등 가장 취약한 계층을 최우선순위로 돌보고 있다고 강조하다가 갑자기 말을 바꿔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때문에 이런 취약계층이 가장 고통받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유엔 주재 북한 대표부 차석 대사를 지낸 장일훈 외무성 선임연구원입니다.
In fact, the most vulnerable group, including children, women, elderly, and persons with disabilities, is the real victim of the sanctions.
어린이와 여성,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제재의 실질적인 피해자이기 때문에 야만적이고 비인간적인 이런 제재가 즉시 해제돼야 한다고 주장한 겁니다. 이를 지켜본 전문가들은 북한 정부가 식량을 과거처럼 정치적인 도구로 활용하는 것으로 풀이했습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북한인권위원회 그레그 스칼라트 사무총장입니다.
북한 정권은 주민들을 생각하지 않고 식량을 가지고 정치적인 목적으로 악용하고 있습니다. 지난 뭐 3년간 농업 생산이 지속적으로 장성됐다고 그렇게 발언을 하는데요. 한편으로는 인도적 지원이 필요하다. 북한 주민들이 뭐 식량 실조 때문에 고생하고 있다. 뭐 원인은 국제 제재다.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게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 식량 문제를 가지고 정치화시키고 완전히 악용하고 있습니다.
식량이 정말 심각하고 북한 정부가 취약계층을 우려한다면 전문가와 언론의 방북조사 접근을 투명하게 제한 없이 허용하면 되는데 북한은 과거나 지금이나 이를 규제하고 식량을 정치적 이중적 잣대로 활용한다는 겁니다. 로버트 킹 전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도 거의 해마다 국제사회에 식량 지원을 요청하는 북한 정부가 올해는 그 원인을 제재 탓으로 돌리는 게 다른 특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정부는 주민들에게 식량을 제공하지 않은 채 지속해왔던 무기 개발 등을 할 것이기 때문에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In fact, the North Koreans are not going to provide food for their people. They are going to continue to do what they're doing in the area of weapons and so forth.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는 지난 보고서에서 북한 당국은 주민들에 대한 통제의 수단으로 식량을 사용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군사적 목적의 지출이 항상 우선시됐고 식량 위기 때도 예외가 아니었다며 최고 지도자가 직접 관리하는 개별 기금을 포함한 대규모의 국가 자원이 굶주리는 북한 주민들을 위한 식량으로 사용되기보다 사치품과 개인 숭배를 위해 쓰였다고 지적했습니다. 올해도 북한의 만성적인 식량난과 지원 요청은 지속되고 있고 한국 정부는 17일 대북 식량 지원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노동신문과 조선중앙통신 등 북한의 주요 인터넷 홈페이지는 모두 식량난이 아니라 김정은 위원장이 군대를 방문해 화력 타격 훈련을 지도했다는 소식이 일주일째 첫면을 장식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뉴스투데이 일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난 2월 하노이 정상회담 이후 미국과 북한의 관계는 비핵화 협상 이전에 냉랭했던 상태로 되돌아갔습니다. 그나마 유지되어 온 미군 유해 발굴을 위한 협의도 최근에 중단되면서 모든 대화 채널이 끊긴 상태입니다. 한반도 현안을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는 뉴스 해설, 오늘도 윤국한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자,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미군 유해 송환 협의가 중단됐다는 게 무슨 의미인가요?
예, 미국과 북한의 모든 대화 채널이 끊긴 것을 의미합니다. 양측이 지난해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채택한 공동성명에는 한국전쟁 미군 유해 수습과 송환에 관한 조항이 있습니다. 신원이 이미 확인된 유해를 즉각 송환하는 것을 포함해서 전쟁 포로, 전쟁 실종자들의 유해 수습을 약속한 겁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 7월 북한은 55구의 유해를 송환했습니다. 양측은 이후에도 장성급 회담과 서신과 서류 등을 주고받으며 공동 발굴과 송환 문제를 협의해왔습니다. 사실상 유일한 대화 채널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마저 막힌 겁니다.
네, 그럼 양측이 아예 연락을 하지 않고 있다는 얘기인가요?
예, 북한이 미국 측의 서신과 대화 제의에 응답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이에 따라서 미 국방부 산하 전쟁포로 실종자 확인국 DPAA는 북한 측과의 협의를 위한 노력을 중단한 상태입니다. DPAA는 최근 성명에서 북한 내 유해 발굴 활동에 대한 계획과 조율, 실행을 더 이상 효과적으로 진행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밝혔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과거에는 유해 발굴을 상당히 강조했었는데 비핵화 협상 교착 상태가 유해 발굴과 송환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런 얘기군요.
그렇습니다. 사실 유해 송환은 싱가포르 공동선언에 4개 한 가운데 유일하게 진전을 이룬 사안이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미국은 올 봄에 북한 지역에서 북한 측과의 합동 발굴이 가능할 것으로 낙관했었습니다. 미군은 지난해 9월에 열린 북한군과의 장성급 회담에서 장진호와 운산, 청천 등 다수의 유해가 묻혔을 것으로 추정되는 전투 지역에서의 공동 유해 발굴을 제안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하노이 회담이 잘 됐다면 올 봄부터 이런 발굴 작업이 진행됐을까요?
예, 지난해 싱가포르 정상회담 직후에 짐 매티스 당시 국방장관은 이에 대해서 자신감을 드러냈었습니다. 또 스티븐 비건 대북정책특별대표는 하노이 정상회담에 앞선 공개 연설에서 국방부가 한국전쟁 중 가장 치열하고 피해가 컸던 전투지역에서 적극적인 유해 발굴 작업을 위한 계획을 북한 측과 협의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면서 유해 발굴을 통해서 끔찍했던 전쟁의 상처를 마침내 보듬을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었습니다.
네, 북한 지역에 묻힌 것으로 추정되는 한국전쟁 미군 유해 몇 구나 됩니까?
예, 미 국방부에 따르면 약 5,300여 구에 달합니다. 북한 내 유해 발굴 작업이 시작된 건 지난 1996년이었는데요. 중단과 재개를 반복하면서 지금까지 200여 구 정도가 수습돼서 미국으로 돌아왔습니다.
네.
미국은 해외에서 전사한 미군 유해를 끝까지 찾아내서 고국 땅에 안장하는 것을 모토로 하고 있습니다. 국방부 전쟁포로 실종자 확인국은 국가의 약속 완수를 자신들의 임무로 삼고 있습니다.
네. 그럼 미북 사이에 대화 재개를 위한 움직임이 현재 전혀 없는 건가요?
예, 미국은 북한 측에 계속적으로 대화 재개를 위한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대북 인도적 지원에 대한 지지를 밝히고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도 불구하고 유화적인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예.
미국은 또 스티븐 비건 특별대표와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관 만남을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일절 응답하지 않으면서 관영 매체를 통해 비핵화와 관련한 미국의 입장 변화만을 계속 요구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협상이 얼어붙은 상태인데 인도적 식량 지원에 대한 미국의 이런 지지가 유해 발굴 작업 재개에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식량 지원과 마찬가지로 유해 송환도 인도적 사안이면서 신뢰 구축을 위한 좋은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북한이 식량 지원에 호응해서 유해 발굴과 송환에 협력한다면 비핵화 협상 재개를 위한 분위기 조성에도 도움이 될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군 유해 송환에 큰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건 잘 알려진 일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7월 미군 유해 송환에 대해 김정은 위원장에게 몇 차례에 걸쳐 감사를 표했었습니다.
예. 북한 정부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 지켜봐야겠습니다. 한반도 현안을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는 뉴스 해설 윤국환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 정부가 한국에 대한 3억 달러 상당의 함대공 미사일 90여 발의 판매를 승인했습니다. 미 정부는 이번 미사일 판매가 방어 역량을 제공하는 동시에 미군과 동맹군과의 상호 운용성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함지아 기자입니다.
미 국무부가 17일 SM-2 블록 3B 미사일의 잠재적 한국 판매에 대한 대외 군사 판매를 승인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미 국방안보협력국이 밝혔습니다. 국방안보협력국은 이번 잠재적 판매에 필요한 승인서를 전날 의회에 제출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국방안보협력국에 따르면 한국 정부는 최대 94기의 SM-2 블록 3B 미사일과 미 미사일 발사에 필요한 12기의 97 MOD 유도 부분을 구매하겠다고 요청했습니다. 이번 구매 요청에는 기술 지원도 포함됐는데 이는 훈련과 훈련용 장비, 책자, 기술 자료, 관련 물류 지원 등이란 설명입니다. 이를 모두 합산한 금액은 약 3억 1,390만 달러입니다. 앞서 한국 언론 등은 한국 방위사업청이 지난해 12월 SM-2 함대공 미사일 수십여 기를 미국에서 추가 구매하기로 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해당 미사일은 2023년 이후에 도입되는 이지스함에 탑재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SM-2 블록 3B 미사일은 사거리가 167km, 최대 상승 고도는 약 8만 피트입니다. 국방안보협력국은 이번에 제한된 판매가 미 인도태평양 사령부의 활동 무대에서 가장 가까운 동맹 중 하나의 정당한 안보와 국방의 필요를 충족함으로써 미국의 외교 정책과 국가안보 목표를 지원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한국은 동북아시아와 서태평양 지역에서 주요 정치적, 경제적 열강 중 하나이자 미국의 핵심 파트너로서 역내 평화와 안정을 보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한국 해군이 SM-2 블록 미사일을 기존 재고에 대한 추가분으로 활용할 의도가 있다며 이번에 제한된 구매는 한국의 방어 역량을 제공하고 미국과 다른 동맹국 군과의 상호 운용성을 강화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은 추가 미사일을 운영하는 데 어려움은 없을 것이고 이번에 판매되는 장비와 지원은 역내 근본적인 군사적 균형도 바꾸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승인 결정에 따라 미 의회는 미사일 판매에 대한 최종 승인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최종 결정이 내려지면 한국 정부는 세부 사항을 협의하고 도입 시기를 협의하게 됩니다. 앞서 미국 정부는 지난 2016년 SM-2 미사일 17기에 대한 한국 판매를 승인한 바 있습니다. 당시와 비교하면 이번 판매는 약 5배 많은 규모입니다. BOA 뉴스 함지아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의 미한 정상회담이 다음 달 서울에서 열릴 예정인 가운데 전문가들은 양국 정상이 하노이 대한 전략을 짜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미한 동맹을 확실히 다지는 건 물론이고 일본과 중국 등 주변국과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박승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로버트 갈루치 전 국무부 북핵 특사는 17일 VOA 인터뷰에서 지난 4월 백악관에서 열린 미한 정상회담이 성과 없이 끝난 뒤 두 달 만에 미한 대화를 재개하는 데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There's been saber rattling, if you will, from the North Koreans, it's a good idea for the
그러면서 두 정상이 머리를 맞대고 하노이 이후 전략을 심도 있게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트럼프 대통령이 제안한 이른바 빅딜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입장이 분명한 만큼 미국과 북한이 모두 만족할 만한 비핵화 첫 단계를 한국과 상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Certainly a conversation with President Moon is a good idea to talk about.
갈루치 전 특사는 문재인 한국 대통령과의 회담은 미북 간의 상응 조치를 논하기 좋은 기회이며 미국과 북한 모두 수용할 수 있는 북한 비핵화 조치를 찾아낼 기회라고 설명했습니다. 데니스 와일더 전 백악관 아시아 담당 선임 보좌관은 북한이 대화를 거부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이번 정상회담을 미한 동맹의 결속을 다지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And until he's willing to show that he's in a negotiating mood, the best we can do is continue to keep the alliance strong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South Korea strong.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대화 재개 의지를 보여주지 않는 한 미한 양국이 할 수 있는 최선은 동맹을 강하게 유지하는 것뿐이라는 설명입니다. 그러면서 주변 당사국, 특히 중국과의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I think they have to discuss how they can get China to play a more positive role.
미한 양국은 어떻게 하면 중국이 더 긍정적인 역할을 맡을지 또 제재 이행 측면에서 어떻게 더 협력하게 만들지 등을 논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NSC 조정관 역시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일본과 한국 방문을 통해 동맹국들과 밀접하게 소통하고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그 대안을 북한에 제시해 비건 특별대표와 북한 측 실무자 간의 협상이 재개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So at some point the US is going to have to come up with an alternative plan.
그러면서 비건 특별대표의 카운터파트는 아마 최선희 외무부상이 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한편 이번 미한 정상회담이 양국 간 방위비 분담금 논의를 시작하는 계기가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옵니다. 지난 2월 양국이 동의한 방위비 분담금 협정의 기한이 1년뿐이며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해서 높은 폭의 인상을 요구해왔기 때문입니다. 스콧 스나이더 외교협회 선임연구원은 최근 북한의 도발을 감안하면 방위비를 줄이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In fact, it seems like there's a possibility that there may be a need to spend more in response to North Korea's tests.
북한이 잇따라 무기 실험을 하고 대남 대미 위협 역량을 강화하고 있기 때문에 방위비 규모는 앞으로 커질 것 같다는 관측입니다. VOA 뉴스 박승혁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1969년 북한 정권에 납치된 대한항공 여객기 탑승자의 아들이 유엔에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북한에 억류된 아버지와 한국에 있는 가족 간의 자유로운 연락을 허용하도록 북한 정부에 촉구하고 독립적인 제3자를 통해 아버지의 자유 의지를 확인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서울에서 이현철 특파원입니다.
50년 전 발생한 대한항공 칼 여객기 납북 사건의 피해자인 황원 씨의 아들이 아버지 문제 해결을 요청하는 진정서를 유엔에 제출했습니다. 1969년 칼기 납치 피해자 가족회의 황인철 대표는 20일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아버지 납북을 자의적 구금으로 판정해달라는 내용의 진정서를 대북인권단체인 전환기정이 워킹그룹을 통해 유엔 자의적 구금 실무그룹에 제출했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그 사리원 씨, 그러니까 평양에 들어가는 그 길목 근처에 저희 아버지 계시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예, 그래서 이번에 그 자의적 구금을 통해 가지고 그 저희가 신청을 하게 됐습니다.
황 대표는 북한에 있는 아버지와 한국에 있는 가족 간에 자유로운 연락을 허용하도록 북한에 촉구하고 독립적인 제3자를 통해 아버지의 자유 의지를 확인할 것을 요청했다고 말했습니다. 자의적 구금이란 개인이 범죄를 자행했다는 증거나 정당한 법적 절차 없이 구금되는 것을 의미하며 자의적 구금 실무그룹은 피해 당사자와 가족, 인권단체들의 청원을 받아 자의적 구금 여부를 판단한 뒤 필요한 권고를 제시하는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황 대표는 아버지가 2013년에 평양에서 100km 떨어진 곳에서 탈북을 시도하다가 불발된 후 연락이 끊겼다가 2016년과 2017년에 아버지가 계속 그곳에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당국에 아버지의 현재 상태에 관한 모든 정보를 가족들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제공할 것을 요구하기 위해 유엔에 진정서를 제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북한이 늦어도 8월 중순까지는 유엔 인권 메커니즘을 통해 답변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황 대표를 대신해 진정서를 실무그룹에 제출한 전환기정위 워킹그룹의 이영환 대표는 황 대표 아버지가 감옥에 수감된 상태는 아니지만 이동의 자유가 없는 가택연금 상태이기 때문에 자의적 구금에 해당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집에나 일정한 게 딱 정해진 곳 아니고는 다닐 수 없게 자유가 속박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도 이제 자의적 구금 그 실무그룹에서는 다루는 상황입니다.
칼기 납북 사건은 1969년 12월 11일 강릉을 출발해 서울로 향하던 대한항공 여객기가 이륙 10여 분 만에 북한 공작원에게 납치돼 북한으로 끌려간 사건입니다. 북한은 국제사회의 비난이 거세지자 이듬해인 1970년 2월 14일 승객과 승무원 50명 가운데 39명을 송원했지만 황원 씨를 포함한 11명은 돌려보내지 않았습니다. 황인철 대표는 앞서 2010년에 유엔 강제실종 실무그룹에 국내 납북자 중 처음으로 아버지 사건에 관한 진정서를 제출했었다며 하지만 북한의 답변은 너무 무성의했다고 말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강제실종에 해당되지 않는다. WGEIDSR을 인도주의적 상황이 아니다. 그리고 북한의 적대 세력에 의한 대결 측정의 산물이다라고 하는 답변으로
황 대표는 최근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열린 북한 인권에 관한 보편적 정례검토 UPR에서 아이슬란드가 아버지의 실명을 거론하며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권고안을 제시한 상황이라며 북한이 또다시 명백한 답변을 내놓지 않으면 국제사회 비난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아버지가 아직도 돌아오지 못하고 있다며 과거의 사건이기 때문에 해결 방도가 없다는 일각의 주장에 절대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아니, 내 아버지가 아직도 돌아오지 않았는데 이 사건이 끝났다고 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였었고요. 내 아버지가 아직도 돌아오지 않았는데 과거의 사건으로 해가지고 마치 그냥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내몰아치는 것 자체가 저는 절대 이해가 되진 않았기 때문에
황 대표는 칼기 납치 사건은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명백한 역사적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부가 이 문제를 묵인하고 사건 자체를 축소시키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전환기정위 워킹그룹의 이영환 대표는 최근 UPR에서 우루과이와 아이슬란드가 칼기 납치 문제와 황원 씨 이름을 직접 거론하는 것을 보고 지금이 문제를 제기할 적기라고 판단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자의적 구금 실무그룹에 제출된 진정서를 무시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북한 당국이 내부적으로 이 문제에 대한 답변을 할 방법을 찾으려 할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메시지 전달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밖에서 이렇게 애타게 찾고 있다는 얘기가 뭐 그 황인철 그 씨의 아버지 황원 씨한테 전달이 될 거고요. 아들이 여전히 찾고 있다라는 그 희망을 갖게 되실 거고요.
아울러 황원 씨에 대한 국제적 관심이 높아지면 북한 당국이 황 씨를 박해나 위험한 상태로 몰고 가기도 부담스러운 상황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한국 외교부와 통일부는 황인철 대표가 유엔 자의적 구금 실무그룹에 진정서를 제출한 것과 관련한 BOA 논평 요청에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서울에서 BOA 뉴스 이현철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프랑스가 북한의 해상 불법 환적 등을 단속하기 위해 해군 자산을 일본에 파견했습니다. 일본은 대북 제재를 이행하고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해 각국과의 연대를 공고히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박승혁 기자입니다.
프랑스가 북한과의 선박 간 환적을 포함한 불법 해상 활동을 추적하고 감시하기 위해 호위함 방데미에르를 일본에 파견했다고 일본 외무성이 밝혔습니다. 프랑스가 방데미에르를 일본 근해에 파견해 동중국해 등지에서 북한의 불법 환적을 단속했다는 설명입니다. 다만 파견 시점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은 채 2019년 봄으로 명시했습니다. 이어 일본과 프랑스가 유엔 안보리 결의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정보 공유 등의 활동에 공조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 프랑스가 지난 3월 중순부터 3주간 오키나와의 카데나 공군기지에 해상 초계기를 보내 대북제재 위반 감시와 순찰 활동을 벌인 사실도 소개했습니다. 일본 외무성은 국제사회가 북한의 모든 대량 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방식으로 폐기하기 위한 연대를 유지하는 동시에 유엔 안보리 결의를 완전히 이행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일본은 프랑스의 대북 감시 활동을 환영하고 감사를 표한다며 유엔 안보리 결의의 효과적인 이행을 위해 모든 파트너 국가들과 밀접히 협력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VOA 뉴스 박승혁입니다.
매주 월요일 한반도 주요 뉴스의 배경과 의미를 살펴보는 쉬운 뉴스, 흥미로운 소식, 뉴스 동서남북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6월 하순 한국을 방문해 문재인 대통령과 미한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서울에 어떤 대북 메시지를 들고 올지, 또 이를 계기로 미국과 북한 간의 대화가 재개될 수 있을지 주목되는데요. 최원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과 북한의 교착 국면은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 결렬 이후 바로 시작됐습니다. 북한의 수뇌부는 3월 15일 평양에서 최선희 외무성 부상의 기자회견을 통해 핵과 미사일 실험 가능성을 시사하며 자신들의 불편한 심정을 밝혔습니다. 최선희 부상입니다.
명백히 하건대 지금과 같은 미국의 강도적 입장은 사태를 분명 위험하게 만들 것입니다. 우리 최고 지도부가 곧 자기 결심을 명백히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4월 12일 평양에서 열린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을 통해 올해 말까지 한 번 더 미북 정상회담을 가질 용의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이 올바른 자세를 가지고 우리와 공유할 수 있는 방법론을 찾은 조건에서 제3차 조미순회 회담을 하자고 한다면 우리로서도 한 번은 더 해볼 용의가 있습니다. 어쨌든 올해 말까지는 인내심을 갖고 미국의 용단을 기다려볼 것이지만 지난번처럼 좋은 기회를 다시 얻기는 분명 힘들 것입니다.
북한의 이런 최후 통첩성 발언에 대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유화적인 제스처를 보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4월 15일 북한의 태양절을 기해 김정은 위원장의 할아버지, 즉 김일성 주석의 생일을 축하하며 사진과 친서를 보냈습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에게 또 다른 유화적인 신호를 보냈습니다. 당시 미 재무부는 존 볼튼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주장에 따라 4월 21일 대북 제재를 위반한 선박회사 두 곳을 제재 명단에 올렸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 의외의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22일 인터넷 트위터를 통해 자신과 김정은 위원장과의 관계는 좋다며 대북 제재를 철회한다고 발표한 겁니다. 동시에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를 할 때까지는 대북 제재를 풀지 않겠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4월 11일 워싱턴에서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 대북 추가 제재를 원하지 않는다면서도 제재는 그대로 있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This isn't the right time, but at the right time I'd have great support with North Korea.
또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정부가 추진해온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재개에 대해서도 지금은 적기가 아니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러자 북한은 5월 들어 두 차례 무력 시위를 벌였습니다. 북한은 4일 강원도 원산 근처에서 미사일을 발사한 데 이어 9일 평안북도 구성에서 또다시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정상적인 군사훈련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방송입니다.
이번에 우리 군대가 진행한 훈련은 그 누구를 겨냥한 것이 아닌 정상적인 군사훈련의 일환으로서 지역 정세를 격화시킨 것도 없다.
북한은 이것이 누구를 겨냥한 것이 아니라고 말하지만 전문가들은 이것이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압박하기 위한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시차를 두고 조금씩 다른 반응을 보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사일 발사 13시간 만인 4일 오전 인터넷 트위터에 글을 올려 아주 흥미로운 세상에서는 어떤 일이든 일어날 수 있지만 김정은 위원장은 북한의 엄청난 경제적 잠재력을 알고 있다면서 이를 방해하거나 끝내는 일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은 내가 그와 함께 한다는 것을 알고 나와의 약속을 깨고 싶어 하지 않으며 합의는 성사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로부터 닷새 뒤에 북한이 또다시 미사일을 발사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전보다는 다소 강경해진 입장을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9일 백악관에서 기자들에게 북한이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했다며 아무도 이를 좋아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상황을 심각하게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 다음 날인 10일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정치 전문 매체인 폴리티코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로 화가 나거나 실망하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전혀 그렇지 않다며 그것은 단거리 미사일이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이번 미사일 발사를 신뢰 위반으로 보지 않으며 어느 시점엔 그럴 수 있지만 현 시점엔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6월 하순 서울을 방문해 문재인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한국 청와대 고민정 대변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초청으로 트럼프 미 대통령은 6월 하순 개최되는 G20 정상회의 참석 계기에 방한할 예정이며 구체적인 일정은 추후 외교 경로를 통해 협의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양 정상은 한미 간 긴밀한 공조를 바탕으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통한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과 한미동맹 강화 방안에 대해서 협의할 예정입니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방안이 꽉 막힌 한반도 정세를 풀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6월 28일과 29일 일본 오사카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 회의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아베 신조 일본 총리 등 한반도 주변국 정상들과 만나 북한 문제를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 문재인 대통령의 중재 노력이 트럼프 대통령의 방안을 계기로 진전될지 여부도 주목되는 대목입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4월 15일 청와대에서 장소와 형식과 관계없이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북한의 형편이 되는 대로 장소와 형식에 구애되지 않고 남과 북이 마주 앉아 두 차례의 북미 정상회담을 넘어서는 진전된 결실을 맺을 방안에 대해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논의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북한은 그로부터 한 달이 지나도록 문재인 대통령의 정상회담 제의에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관측 동기는 평양의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 방한과 관련해 두 가지 선택지가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는 트럼프 대통령 방한에 앞서 김정은 위원장이 판문점 등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만나 미북 비핵화 협상에 대한 메시지를 보내는 겁니다.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이 이를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달하고 이것이 3차 미북 정상회담으로 이어지는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국가전략연구원의 문성묵 통일전략센터장은 트럼프 대통령 방한에 앞서 4차 남북 정상회담이 이뤄질 가능성은 작다고 말했습니다.
김정은도 이제는 문 대통령이 자기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미국을 변화시키거나 입장을 조율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걸 아마 본인도 느끼는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문 대통령을 만나서 자기들의 입장을 전달하고 그걸 트럼프에게 얘기해서 트럼프 입장을 조절하는 그런 기대를 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또 다른 선택지는 김정은 위원장이 미한 정상회담의 결과를 지켜본 후 자신의 입장을 정하는 겁니다. 만일 트럼프 대통령이 서울에서 북한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고수한다면 북한이 중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하거나 자신들이 언급한 새로운 길로 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서울에 들고 올 대북 메시지가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만일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번 하노이 정상회담 때보다 유연한 대북 입장을 밝힌다면 이를 계기로 미북 대화의 물꼬를 틀 수 있다는 겁니다. 이와 관련 워싱턴의 원로 전문가인 레리 닉시 한미연구소 선임연구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영변 핵시설 폐기를 대가로 전면적인 제재 해제 대신 소규모 제재 해제를 제안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The Trump administration could have offered a counter proposal over Yongbyon with
동시에 북한도 정세를 풀려면 핵심과 비핵화 시간표 등 하노이 정상회담 때보다는 진전된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문성목 통일전략센터장은 말했습니다.
적어도 그런 로드맵에 합의를 하고 비핵화의 진정성을 보여주고 포괄적 합의하고 이행은 좀 단계화해서 김정은이 말하는 부분 제재 해제라도 가시적인 비핵화와 함께 그렇게 하는 그런 안을 김정은이 좀 하노이보다는 상당히 진전된 안을 준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겠죠.
트럼프 대통령의 방안으로 하노이 정상회담 이후 표류하던 한반도 정세 새로운 계기가 마련될 전망입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 방안을 계기로 어떤 선택을 할지 주목됩니다. VOA 뉴스 최원기입니다.
네, 지금까지 VOA 뉴스 투데이 1부 보내드렸습니다. 잠시 후엔 역사 속 오늘 VOA 세계 뉴스 뉴스 투데이 2부가 이어지겠습니다.
역사 속 오늘 1927년 5월 20일 미국의 비행사 찰스 린드버그가 뉴욕을 이륙해 프랑스로 향했습니다. 세계 첫 대서양 횡단 비행에 성공하게 된 최초의 조종사가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찰스 린드버그는 홀로 뉴욕 파리간을 무착륙 비행한 최초의 조종사입니다. 그 이전에도 대서양 상공을 날아 유럽으로 간 사람들은 있었으나 단독으로 중간에 쉬는 일이 없이 횡단한 것으로는 처음이어서 항공사상 중요한 이정표로 남아있습니다. 1919년 뉴욕의 레드먼드 오티크 호텔 재벌은 무착륙 대서양 횡단 비행을 하는 사람에게 2만 5천 달러를 주겠다는 상금을 내걸었습니다. 요즘 가치로는 38만 달러입니다. 여러 사람이 시도했지만 한 사람도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그 가운데는 사고로 죽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8년 뒤 린드버그는 여기에 도전하기로 결심합니다. 찰스 린드버그는 작고 가벼우면서 연료를 많이 실을 수 있는 항공기를 설계했습니다. 항속거리는 7,200km로 필요한 비행거리 5,760km보다 훨씬 멀리 만들었습니다. 린드버그의 항공기를 제작하는 비용은 세인트 루이스에 있는 사업가들이 대주었습니다. 새롭게 태어난 항공기의 이름은 세인트 루이스의 정신, 스피릿 오브 세인트 루이스 호로 명명했습니다. 2000년 5월 20일 타이완의 정치인 천수이벤이 제10대 총통에 취임했습니다. 타이완 총선거에 민진당 후보로 출마한 천수이벤은 국민당 후보를 누르고 총통에 당선됐습니다. 타이완 역사상 최초의 여야 정권 교체였습니다. 당시 천수이벤은 49살로 최연소 총통이라는 기록도 세웠습니다. 그러나 지난 2000년부터 2008년까지 재임했던 천수이벤은 2009년 9월 2천만 달러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6년 동안 수감 생활을 하다가 지금은 가석방 상태에 있습니다.
다양한 세계 소식부터 신속하고 정확한 한반도 뉴스까지 VOA 방송이 청취자 여러분께 더욱 가까이 다가갑니다. 휴대전화가 있으십니까? 휴대전화 모바일 사이트로 간편하게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VOA 방송 모바일 사이트 www.voakorea.com 방송에서는 접할 수 없었던 영상 뉴스와 인터뷰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궁금했던 소식들 이제 VOA 방송 모바일 사이트를 통해 만나보시기 바랍니다.